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요. 잘하셨으면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의인의 강구이고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뤘고 이번주에도 기도를 다룹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모든 물질세계를 그분이 지으셨고 사람이 가진 모든 해결책을 그분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그리고 기도에 보상하십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목사님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던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예요. 정리해 놓으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다. 우리 아이들, 우리를 닮은 존재로 태어났어요. 다른 동물이 아니고 다른 물고기나 이런 유가 아니고 우리를 닮은, 모습은 조금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를 닮은, 우리와 교류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감정이 통하는 그런 존재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존재이지만 로봇처럼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환경을 우리가 창조하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전적으로 맡겨졌다는 거예요. 로봇은 프로그램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무엇을 만들고 어떤 환경을 창조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그런 창조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지어졌다는 창세기 1장 27절을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7절도 보아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재료는 우리 사람을 구성하는 몸의 재료는 사람의 몸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재료는 땅의 흙입니다. 땅의 흙으로 빚어진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드셨을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워있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었을 때 눈을 번쩍 뜹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아주 정교하게 흙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게 생명이 없는 움직이지 않는 교류가 없는 미동하지 않는 가만히 있는 어떤 흙으로 되어 있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그 분의 생명이 담겨있는 그 호흡을 그 코에다가 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순간 눈을 번쩍 뜹니다. 아바타 1편 끝냈을 때 어떻게 하죠? 눈을 푹 뜨면서 이렇게 마지막 엔딩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을 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지은 창조주와 눈이 마주치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에요. 2장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된 사람에게 아주 고귀한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free will, 자유의지라는 선물입니다.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 자유의지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유의지란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신 그 창조주를 거역할 수도 있고 그 창조주에 대해서 욕을 할 수도 있고 대적할 수도 있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프리윌, 자유의지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천재성과 능력과 사랑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뭔가를 창조하고 생각하고 일구어내는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시편 115편 16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고시켜 드립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진짜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졌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예정해 놓으셨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그냥 예속된 노예의 아니면 고성능 로봇가 프로그램화된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해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숙명 지어 놓으셨으면 이 땅에서는 무엇이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대로. 그런데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차원의 자유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사람의 삶의 결과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오늘 본문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이 구절을 오늘 다루면서 왜 제가 자유의지라는 말을 사용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까요? 저 여러분이 야고보서 5장 16절 이 중요한 말씀을 내가 주님께서 주신 어떤 힘과 어떤 의지와 인도를 따라서 이 삶을 살 수도 있고 이와 반대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 시대는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나 병원이나 약국이 참 많죠. 그래서 많은 병을 쉽게 진단하고 치료해요. 예를 들어서 치과에서 이가 빠진 부위에 이제 임플란트를 수술하죠. 2000년 전 야고보스가 쓰일 당시 세계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임플란트라는 것은. 아니, 잇몸뼈에 티타늄으로 제작된 어떤 나사를 박아서 자연 치아 대신에 그것을 대체하는 보철물을 만든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가 쓰고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단단한 거 먹지 못하고 물렁물렁한 거 먹으면서 생애를 보내야 돼서. 자, 그때 치유할 수 있는 기술이나 병원이 없을 때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훨씬 많았겠죠. 지금은 병원에도 갈 수도 있고 또 의학 지식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일이 사실은 적어져요. 우리 시대보다 왜 초대교회에 더 많은 치유와 기도 응답이 있었는가 하면 더 많은 간구할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대체 수단이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 많아서 주의 도우심을 받을 필요를 못 느끼죠. 어찌 보면은 그렇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요즘 인공지능 보니까 그 발전 속도가 장난이 아니던데, 최근에 유행하기 시작한 그 챗GPT라고 다 아시죠? 챗GPT. 너무 신기해요, 예.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많은 제가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뉴질랜드 담배값은 어떻게 돼?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4, 5초 이렇게 기다려 확 떠요. 뉴질랜드에서는 2023년 2월 기준 한갑 20개의 담배 가격이 평균 38 뉴질랜드 달러입니다. 하지만 이는 각 브랜드나 판매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끝. 와. 선도키의 반대문은 뭘까? 하고 쳤어요. 그랬더니 퀸터산 그렇게 나와요. 이틀 뒤에 다시 물었습니다. 산토끼의 반대말은 뭘까라고 했더니 바다토끼래요. 산토끼니까 바다토끼. 그래서 내가 다시 질문을 했죠. 그제 물었을 때는 다른 답을 주던데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설명을 주저리 하는 거예요. 다른 문서를 참고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답을 주었다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적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교류하기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과 멀어진다 싶으면 위기를 느끼셔야 돼요.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병 고침과 치료의 필요가 많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기도에 많이 의존했을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해놓고 두 가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리고 뒤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병이 낫도록 기도할 때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는 힘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야 할 사실은 성경 본문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때 의인의 간구는 힘이 세다고 했잖아요. 크다고. 근데 나는 의인이 아닌데,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이런 저런 생각도 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에 합하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살기도 하는데, 그러면 나는 아니구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독특하고 특별한 신분의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사람이에요. 특출한, 특별한 어떤 부르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기도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가로막는 것을 치워버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사람, 그것을 여기서는 의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가 발휘하는 힘이 크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엄마들은 다 알죠. 아이들이 몰래 뭔가 잘못했을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대하는지. 그래서 아들이 뭐 한 7살, 8살 된 아들이 뛰지 말라고 했는데 막 뛰어가다가 엄마 태블릿을 들여서 최근에 산 엄마 태블릿에 살짝 기스를 냈다 해요. 큰일 난 거예요. 조심스럽게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엄마가 알면 어떻게 하지? 라고 조마조마합니다. 한 30분 좀 지나가지고 엄마가 아들 하고 그렇게 불러요. 아들 하고 큰 소리로 부르니까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숙제해야지 그럽니다. 그러면 밝게 네 하면서 숙제하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엄마와의 관계가 지금 긴장이 있고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아닌 경우에 그런 사람이 올리는 기도는 힘이 약해져요. 마치 이러한 상태에서 엄마 태블릿을 스크래치 내가지고 그 아들이 보통 때는 자기 먹고 싶은 거 엄마 나 치킨 사줘 이런 담대하게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뭔가 엄마와 자기 자신 사이에 뭔가가 끼어 있으면 비정상인 상태에서는 희한하게 주눅이 드는 상태로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의인의 강구는 의인을 가로막고 있는 죄가 그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사람은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희한하게 큰 힘을 발휘해요. 16절을 보기 위해서 앞에 문맥에 14절과 15절을 잠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로 가보겠습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경우 그때 세상에는 다른 수단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필요한다라고 했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의 영적 책임을 맡은 지도자를 초청해서 병든 자에게 안수하면서 기도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때 믿고 구하는 그 기도는 병자를 치유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다시 말해서 그곳을 방문한 사역자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병으로 고통받는 데서 자유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15절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15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은 죄로 말미암아 병을 얻은 경우에 영적 지도자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를 받게 될 때 질병뿐만 아니라 병의 원인이 된 죄 문제도 용서받게 될 거라는 약속이에요. 어떤 치유 사역자가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은 많은 사람들을 신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들을 고친 그런 능력 있는 사역자였는데 이 치유 사역자가 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얼굴이 뒤틀린 여자 성도 한 분이 그 집회 가운데 참석했는데 이 사역자 목사님이 그 여인을 위해서 몇 번을 기도해도 뒤틀린 얼굴이 정상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가 잠시 눈을 감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죄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 이 여인이 갑자기 고함을 내지릅니다. 미워 죽겠어요. 이렇게. 그 누가요? 그랬더니 남편이요. 인도자는 왜 용서해야 되는지, 왜 미움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차분한 소리로 설명하고 마침내 여인이 미움의 죄를 고백하고 울먹이면서 남편을 용서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역자가 그 여인에게 와서 얼굴에 손을 대면서 기도했을 때 바로 얼굴이 원위치로 회복이 돼요. 요한복음에는 38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병에 걸린 남자가 나타나요. 그 남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받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5장 잠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5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남자입니다. 그게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이 사람이 38세라는 말이 아니고 움직이지 못한 상태가 38년 동안 지속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이 베데스다 사건을 잘 알고 있고 뭐 한국이나 이곳에 홈케어라든지 아니면 병원이나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 참 많습니다.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지었겠죠. 주님께서 38년 동안 그럴 수 없었던 남자를 걷게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치유를 받은 그 사람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러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38년 전에 어떤 죄로 말미암아서 그 병이 그 사람의 몸에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다시 죄로 돌아가면 더 심한 병이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구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분노하는 행위를 조심해야 하는가? 이 분노는 대부분의 경우에 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자기 자신은 죄와 연결된 분노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분노는 죄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분노 행위를 조심해야 하는가 하면 분노는 악한 영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악한 영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면 우리 몸은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본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 어둠이 움직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왜 우리는 용서를 지속적으로 연습해야 하는가 하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겨요. 그러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실행하면 악한 어둠이 움직일 만한 그 환경이 거쳐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확 들어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한국인이에요. 여기 살지만. 그래서 한국적인 정서가 우리 가운데 흐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그 샤머니즘적인 종교관이 어느 생각 우리 생각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바로 그러한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막연히 큰 힘을 가진 절대자.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원 부원이 왜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집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보니까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텔레마케터예요. 상품 팔기 위해서 그냥 뭐 본 상품이나 아니면 인터넷 가입하라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적으로 여러분과 대화하던가요? 자기 할 이야기를 갖다가 2, 3분 동안 주르륵 내려놓습니다. 내가 바쁘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요. 계속. 일방적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냥 거대한 힘으로만 사람의 생사화복을, 길흉을, 좋고 나쁜 것을 관장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진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믿는 것이 샤머니즘이에요. 무속신앙이에요. 무시하고 싶은데 힘이 있으니까 무시하지를 못해요. 아, 그런데 내가 우리 자녀를 대하듯이, 배우자를 대하듯이, 친구를 대하듯이 교류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나의 마음이 아니라 예물만 그에게 바치면 그래서 절대자 아니면 힘센 그 보이지 않는 존재를 그냥 만족시키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잘 되는 일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라고 하는 거지 샤머니즘의 그런 기초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주님은 우리 마음의 내면을 달아보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고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갖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정말 조용하게, 때로는 정말 천천히 마음을 실어서 주님 인격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서두르면 안 돼요. 그때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는 행위. 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예물보다도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제단에 드리는 중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러면 그 예물 드리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무속적인 샤머니즘 종교 관념에서는 예물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물 바치는 사람이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은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으로 가득한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것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저주인행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저주인형. 다양한 제품이 확 나열되는데 가격도 저렴합니다. 이렇게 상품을 통해서 누군가를 저주할 수 있도록 인행 세트가 있는 거예요. 제품 광고 문구에 보면은 타인으로부터 받은 고통, 직장 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쓰레기 같은 전 연인으로 인한 분노, 더 이상 참지 않겠어. 내 인생에서 사라져 평생 고통받았으면 좋겠어. 내 인생에 피해를 준 그놈 저주인형. 이렇게 돼. 아, 실제로 이게 팔린다니까. 저주인행 구성 상품에는 보니까 저주인행 1개, 저주 못 5개, 저주 부적 4개, 전 연인용, 전 배우자용, 사기, 배신, 직장 상사, 단순 저주. 그리고 사용 설명서도 있어요. 첫 번째, 부적 뒤에 저주 대상의 이름을 적는다. 두 번째, 저주인행 혈자리에 맞춰 못질을 해준다. 세 번째, 찌르는 동작을 보여주면서 칼질을 해준다. 예, 상품평에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그 망할 녀석, 아주 소소한 것부터 해서 잘 안 풀리는 것 보니 너무 통쾌하네요. 진짜로, 크크. 진작 살 걸 그랬어요.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필요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런 필요를 느끼지 않았으면 이런 상품이 나올 리가 없죠. 돈을 주고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저주 인행을 사는 대신에 다른 길을 선택할 요원하시죠. 왜요?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한 죄를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골로새서 3장 13절과 같은 구절들을 여러분께서 마음에 담아두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 나와 있는 용납이라는 아메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참으며 견뎌내며. 왜 참으며 견뎌내야 하는가 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이점,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진 차이점에서 오는 크고 작은 마찰이 있어요. 어떻게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면은, 아, 우리 아이가 오늘 밤에는 그냥 고이 잤으면 좋겠다. 아, 근데 두세 시에 꼭 울어서 칭얼대면서 깨워요. 왜? 엄마와 자녀 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불편하지만 아이의 미숨숙을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걸 이것을 용납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아네코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형태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을 참 많이 용서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용서해요.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야 되고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배우자 용서해야 될 필요가 정말 많습니다. 완벽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용서의 실행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어디까지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가 하면은 이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증오하고 나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해와 환란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 텐데 그게 환란 아닙니까? 아니요, 더 큰 차원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마태복음 24장 같은 곳에 말씀하실 때 보면은 모든 민족이 내 이름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너를 미워하고 환난을 넘겨주고 너를 죽이리라 라는 그러한 마지막 세대에게 주신 예측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 가운데 정의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증오하여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요? 용서하는 것, 용서를 실행하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거룩한 영적 근육에 강해지는 거예요. 폭력에 폭력으로 이렇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으로 그리고 부당하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그 이유로 예수의 이름에 내가 헌신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어둠의 힘을 발휘해서 나를 죽이려 할 때 그때 용서를 실행하는 것 주님께서 섭리해 놓으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용서를 구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시간이 지나면 정신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겸손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도에 들어가면 갑자기 잘못했네. 그게 장애일 수도 있어요. 그럼 장애를 불러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할 일들 성령 충만하면 보입니다. Forgiveness, 용서의 실행은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졸업이 없습니다. 아주 많이 생겨요. 저 여러분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끈수가 훨씬 더 많이 생겨요. 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영역에서 오늘 말씀 전반에 걸친 어떤 그 썸머리와 같은 적용을 간단간단하고 맺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하며 섬기는 하나님은 예물보다 예배자인 나의 마음을 먼저 보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자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진실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를 할 때는 희한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만들어져요. 반복적으로 습관처럼 제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또 율법주의적이거나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습관 같은 것이고 나로 하여금 반복적인 내 삶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것이 생산성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말씀 암송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구별된 시간에는 기계적이에요. 그 시간들에 스탑을 하고 또 주님께 기도할 때도 있지만 지금 암송하는 구절들을 안 틀리기 위해서 기계적 메카니컬한 그 영역에 집중해요. 그때는 주님과의 커넥션을 제가 느끼지 못해요. 왜? 지금 말씀 암송하는 그 목적이 1번이니까. 그런데 그 속도와 그 집중을 잠시 멈추고 어떤 때는 기도의 모드로 들어가는데 인격적인 그 주님을 지금 내가 연결하고 싶다는 그런 막 열망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똑같은 속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암송할 때 반복적으로 그 할 때 속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인격적으로 제가 의식되어지면서 천천히 내 마음의 뜻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제가 앉아있는 그 방향에 그 환경, 오토모스피어 자체가 확 달라져요. 눈물이 확 나기도 하고요. 저는 그것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연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하시는, 교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매번 그렇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라는 선물로 인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선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린 결정에 따라서, 내가 내린 선택에 따라서 지금 내 삶의 모습과 나의 영원한 모습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옳은 선택을 추구하십시오. 개인이 가진 자유의 의지에 따라 내린 각 개인의 선택에 의한 영혼은요, 성경이 보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한 사람은 너무 엄청난 봉락 가운데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처참한 영혼에 들어가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도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거는 비유를 뛰어넘는 실제 어떤 리얼리티, 실제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두 그룹의 사람이 나오는데 34절 보십시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 받을 자들. 두 번째 41절 보십시오. 어떻게 똑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똑같은 클래스의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스스로 내린 결정과 선택에 따라 처참한 영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곳에 들어가도록 섭리 또는 예정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게 주어진,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이러한 선택, 이러한 결정에 방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세계의 주인이시고 반드시 기도 들으신다.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기도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 기도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역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과정을 거쳐서 거룩한 확신에 이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이 각 개인의 심령 가운데 이 내용,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나의 기도에 반드시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전제, 성경적인 진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라고 하면서 그 해답을 찾지 말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 그게 무엇이지? 이렇게 찾아 나가셔야 돼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들으시는가? 성경적인 명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모든 물질 세계를 지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나의 기도는 보상된다. 근데 내 삶 가운데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나의 기도는 반드시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붙잡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세 번째, 이고 마지막은 오늘 본문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새겨주십시오. 죄가 가로막을 때마다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빨리 이 죄들을 즉각즉각 걷어내야지라고 결심하십시오. 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뭔가 힘을 잃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미안하기도 만들고 정죄감도 들고 기도할 때도 힘이 안 나오고 주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으로 운행되어요. 언젠가 되겠지, 되겠지 하면서 시간을 확 보냅니다. 원인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의인을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죄가 가로막을 때마다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것을 걷어내십시오. 원인을 제거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나의 기도에 힘이 실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께 올린 그 기도가 내 삶 가운데서 현실화되는 것을 많이 누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고 죄가 어느샌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또 기도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십시오. 주의 백성들에게 가셔서 그 마음문을 열어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게 해주시고 기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주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생명과 빛 되신 그 주님을 각기 내 삶 가운데서 많이 확산하는 하나님의 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영원한 비전교회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각 개인의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그 기도의 장소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열정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